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36장 8절로 좀 길은 말씀 38절까지인데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짝은 지은 것이라.
내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희는 내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끝폭가에 청색 고름을 만들며 다른 연결한 끝폭가에 고름을 만들되
그 연결한 폭에 고리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한 폭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아 그 고리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고리로 주위 휘장에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한 끝폭가에 고리 신계를 달며 다른 연결한 폭가에는 고리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소양 가죽으로 막을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의미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열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열판을 만들되 나무로는 남쪽에 열판이 20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만들게 받게 하였으며
성만 다른 쪽 북쪽 위에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성막 뒤에 서쪽 위에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각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에는 다 그리하여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판은 은받침 열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 있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장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해서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하게 깬 배실로 위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하게 깬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해 현장을 만들고
다같이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긴 성경 구절 읽었는데요. 백문이 백 그리 불여일이 아니라 한번 보는 게 낫겠죠? 끝에 보세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 복잡한 건데 그림 부분은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걸려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지시하신 것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해요?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자원함으로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이 모든 일 하기에 36장 7절 말씀이니까 넉넉했다. 그래서 가져오는 거에서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기술자로부터 이 준비가 되었던 것이 2절 3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어진 것은 지성소와 성소로 이어지는 그런 성막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진행되게 될 모든 제사가 이제 다 그것이 죄인과 하나님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됐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성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25장에서 31장에서 자세하게 그 의미가 뭔지를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그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와 더불어 함께 25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은 웹사이트에 2025년 9월 20일 주일 거에 똑같은 25장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중복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시 돌아가서 들으면 또 은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기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걸으면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었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뭘 명령하세요?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죠. 성막이 곧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거기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의 의미 속에 신약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막으로 이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그 교회가 곧 하나님이 거하는 예배의 처소가 그 부름의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의미 각 그 파트나 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지만 크게 성막의 의미를 이제 신약시대에 보면은 그것이고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출애굽기 36장은 단순한 성막을 지으라, 성막이 만들어졌다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또 어떤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성막 덮개를 만들라는 내용이에요. 성막 덮개. 그래서 이제 4겹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이고 20절부터 34절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널판 기둥에 대해서 이럴 때는 그림을 보여줘야죠. 널판 기둥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고 마지막 35절, 38절은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죠. 휘장과 바깥문 휘장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다뤄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미 25장에서 31장에 걸쳐서 다 다루었고 그때도 메시지를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출애굽기 26장 내용이 똑같이 성막의 지붕에 관한 내용으로서 네 개의 양장을 기록한 것이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오늘 36장 8절로 19절 말씀이고 또 성막의 골격에 대한 내용이 널판에 대한 48개의 널판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26장 15절로 30절이라면 오늘 본문 20절부터 34절이 그 널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막의 휘장과 바깥 문 휘장에 대해서 지시가 26장 31절로 37절 말씀이 오늘 36장 35절 38절에 그렇게 다 만들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뭐냐?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그래서 성막 그 오늘 본문의 속에서 성막 내부의 휘장, 덮개, 널판 그런 문막 정교하게 이렇게 하라라고 정교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먼저 성막 덮개를 보면 성막 덮개에는 네 겹의 천과 가죽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 만들었죠. 그래서 제일 안쪽 덮개,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천장을 보듯 처음 보여주는 그 순금 등대 안에서 비추는 불빛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대. 여기에는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그 그룹들을 수를 놓은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 귀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가서 안에 내부를 보면 그 나머지 세 개의 덮개는 보이지 않고 내부가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그룹들을 짜놓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덮어진 것이 그 위에 염소틀로 만든 울을 재료로 해서 한 막이 덮어졌는데 14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열왕폭을 만들었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를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덮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해달 가죽으로 덮었다. 그것이 이제 19절 말씀인데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뭐가 보이겠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직직한 모습 보이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안에서 제사장이 섬기는 성소의 천장 안에서는 아름답게 세마포에 수놓은 그런 그룹들의 형상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여러 장을 이어붙이는 형태로 맨 아래에 있는 세마포를 연결하는데 금갈고리를 사용했다. 13절 말씀하고 있고 그 위에 염소 털 천은 놋갈고리를 사용했다는 것을 18절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 하늘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요? 천국 가면 그 성막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그림자로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의 아름다운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색깔의 의미는 흰색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청색은 하늘의 색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 홍색은 그리스도의 당하는 순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성막의 덮개의 의미는 보호와 속죄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호와 속죄. 그래서 염소털로 덮개를 덮으라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죠. 염소털은 보온과 그리고 방습에 뛰어난 천막 재료로서 지금도 중동에서 유목민들이 텐트를 질 때 염소털로 그렇게 씌움을 통해서 사용하는 천을 볼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수양 가죽은 희생과 속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에 해달의 가죽은 외부의 거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죠. 이것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함과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막 지으신 곳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덮으시고 속죄로 보호하시는 그 의미를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각 그 천막을 덮은 양장은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네 양장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순환을 다 하기고 그들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갈수록 더 아름답고 비싸고 좋은 재료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는 뭐 해달 가족이고 그렇지만 점점 안으로 들어갈 때는 노대에서 은에서 금으로 그죠? 이렇게 바뀌는 그런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 원리는 이 성막뿐만 아니라 널판 기둥을 만드는 일도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어진 방면,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 때 쓰는 그것이 이제 노스를 사용했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밖에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떡하죠? 그 아름다움과 그 가치가 점점 좋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 구름 날개 사이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물이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안으로 가까이 될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재료가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는 모두 성막 중심이 어디 있어요? 지성소, 그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덮개가 대략 13m에서 20m, 이렇게 13m 좀 길이니까 20m 이렇게 충분히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떠받칠 수 있는 뭐야 기둥이 필요하죠. 널판 기둥, 그렇죠? 그래서 곳곳에 널판 기둥이 이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데 조각목으로 4.5m, 10규빗 됩니다. 그래서 높이 10규빗에 4.5m의 높이와 또 넓이 67cm, 그 넓이의 널판을 금으로 사서 남쪽과 북쪽에 20개, 그리고 성막 뒤편인 서쪽에는 6개, 연결 모퉁에 다른 널판의 두께의 2배가 되는 널판을 각각 하나씩 2개를 더 세워서 모두 다 48개 이렇게 널판을 다 세운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에 지탱이 되냐? 은받침에 의해서 아래 부분에 고정하게 했고, 바깥 둘레는 조각목을 금으로 입힌 띠를 다섯 줄로 틀려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34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 지성소에서 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바깥 문의 휘장에 대해서 35절로 38절 설명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휘장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금갈고리를 달아서 이렇게 늘어지게 했던 것이죠. 다만 안에 있는 휘장은 네 개의 성막 둘레의 기둥과 같은 것으로 네 개의 기둥을 세워서 휘장을 만들었고, 바깥 문에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운 것이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이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길이다. 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속에서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막 안에 들어가는 휘장에는 그룹들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이 보일 수 있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 지성의 핏부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금지라는 의미도 거기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성막의 문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이 단 하나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하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막은 뭘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성막의 모든 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막 자체가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참 성막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중앙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 임재해서 거기 거하겠다고 하신 것과 동일하게 죄인 된 우리에게 인간의 세상 속에서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너무나 의도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여기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거하심에, 그 단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천막 치고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신 자체가 뭐가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막이 이 땅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뭐다? 성막이라는 사실을 그 단어 속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스캔이라는 단어, 거하심에가 천막을 치고 거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하시는데 주님 스스로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라고 2장 21절에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 안에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겸하여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시대 역시도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했죠? 딱 하나. 모세시대는 성막으로 가야 됐고 이제 성전이 지어진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야 됐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약의 한계 내에서 그나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주님의 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그 방법이 변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누구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바로 하나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Only Jesus. Only one way. 그죠? 그래서 주님이 절대적인 의미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성막이 가리키는 실제다. 이것은 주 70년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까지 다시 세워지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죠. 그러니까 실제가 왔으니 이제는 그림자는 의미가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상으로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함으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보여준 것이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런 제물 대심을 통해서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제물로 하는 그런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휘장이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의 완성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찢기심을 통해서 또 휘장이 나눠짐을 통해서 지성소가 보여지고 담대히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붉은 세양 가죽 역시도 누굴 예표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성막을 덮은 붉은 가죽은 예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죠. 해달 가죽 역시도 모든 환경 속에서 거친 비바람을 막는 보호 차원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또 상징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지 않은 재질.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수님을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비하된 낮아지신 그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막의 문은 예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그죠? 그러면서 나를 거치지 않는 자는 나 도적이다 알려주면서 주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문 되시고 오직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성막의 덮개를 관찰해본 그런 원리를 다시 생각해볼 때 밖에서 안으로 갈수록 더 아름답고 비싸고 좋은 재료가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영광을 봐요 못 봐요? 인간 예수만 보이죠. 그죠? 그들은 그저 한 인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실패해 죽은 그런 한 인간을 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그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싫어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빛이 와서 어둠 속에 비치자 어둠은 자신이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서 빛을 미워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누구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때 볼 수 있는 그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인간에서 딱 나오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침례 요한의 눈은 그냥 인간적 시각이 아니라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대성물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보이는 예수,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저주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는 그 차이가 뭡니까? 밖에서 보느냐, 안에서 보느냐, 육안으로 보느냐, 믿음의 뜻인 영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시고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 이것을 성막이 주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신약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이냐? 아니죠. 이제 성막은 오늘날 뭘 보여줘요? 교회를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보여준다고. 성막의 구조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에베소의 말씀은 교회에 관한 얘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셨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으니까 교회가 성전인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고 오늘날의 성전은 곧 우리 속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이 널판이 은받침 위에 세워지면 이 해석은 교회는 속죄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은은 속전을 상징합니다. 속전.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그리고 널판들은 서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 널판은 독립적이지만 금갈고리와 중간에 연결하는 띠로 연결돼서 하나의 성막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다양하지만 하나란 얘기예요. 연결될 때 교회는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법궤 역시도 교회 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보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덮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막의 내부는 아름답고 외부는 투박하죠. 그것은 교회의 영광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오해할 수 있어요. 왜? 겉으로 보면 초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같아도 보면 가정집이요, 교회요, 뭐 할 수 있죠. 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고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오늘의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이 성막의 의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받잖아요. 성막의 정교함처럼 우리 예배도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QT 본문이 10편 95편 또 96편 그런 내용 속에서 또 100편 그런 내용 속에서 예배자로서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인정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막문이 하나죠. 오직 구원도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와 연결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성막이 그렇게 지어졌듯이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내적 거룩함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부의 아름다움들을 추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사님 민성인성 하나 보는 것이 외적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 같지만 그죠?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 것을 담았기 때문에 귀한 것 아니에요? 그것처럼 교회의 내적인 거룩함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인 자신 하나하나는 대단하지 않아도 훌륭한 점을 드러내지 않아도 외적으로는 마치 해달 가죽에 덮인 성막 지붕을 보듯하지만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질그릇 속에 감춰있고 있는 보배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교회는 그 신자는 가치가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인간 시각으로 보지 말고 눈을 떠서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각 자체를 성막을 볼 때 바깥의 외부만 보면은 저거 촌스러운 그 그냥 천막같이 보이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면은 화려한 가치와 놀라움이 아름다움이 있듯이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죠? 그리고 금향단이 있고 또 제단이 있고 천장에 아름답게 그룹의 형상들을 보여주고 그죠? 또 휘장 넘어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또 속죄소에 두 그룹된 형상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깊은 곳을 볼 수 있고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도 그래 믿음의 눈을 뜨고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가 거예요? 내주 안은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두 몸을 잘 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이런 권면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친히 기록하신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돌판이 언약궤를 보존하고 언약궤는 성막의 깊은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은 모든 신자의 마음판에 뭘 성령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심을 통해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안에 거함을 통해서 신자가 마음의 성전 삼고서 그 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그 심령 속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성전을 합당한 것은 보지 말아야 하고 합당한 것은 듣지 않아야 되고 합당하지 않은 것은 만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거룩과 분별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연합을 요구하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신자는 비기독교인과 함께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동업 자체는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건 비즈니스죠. 그러나 결혼은 뭐예요? 영적 연합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뿐 아니라 우리가 누가 정혼기가 돼서 혼련기가 돼서 교제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이미 자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몸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연합을 위해서도 구별되고 분별됨으로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모든 지체가 다는 합당하지 않은 것과 연합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성경이 뭘 말하냐? 그건 배교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각이 필요하냐? 믿음의 시각에 눈을 떠줘야 돼요. 믿음의 렌즈를 착용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그 은혜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절 3절 말씀이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 인류 쪽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눈을 떠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각 성도에게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시각 갖고서 그 도래할 그날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